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요. 하지만 상당 부분 구원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또 이 상당 부분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딱히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15절부터는 교회론을 강조를 합니다. 또 2장에서도 역시 10절까지는 구원론을 강조를 하면서 그 11절부터는 또 교회론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론과 교회론이 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같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가? 교회론만 다루면 교회론만 다루지, 또 아니면 구원론만 다루면 구원론만 다루지, 왜 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이 구원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좀 더 깊이 보면요, 에베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2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앉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떤 비참한 자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비참한 자였는가,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것이 세 가지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다. 요즘 농촌에 가면 낡은 집들이 없어지고 현대적인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현대적인 그 주택들이 보기는 좋은데, 또 보기는 멋있고 좋은데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농사꾼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예. 농촌의 집은 그 농사꾼들이 가진 특성을 잘 살려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농촌의 주택은 농부들을 위한 특별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세면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논과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몸에, 온몸에 흙이 다 묻습니다. 진흙이 묻고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방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게 되겠어요? 도시 사람들과 같이 문을 탁 열고 방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집이 엉망이 되겠죠. 따라서 농촌의 집은 항상 세면장이 있어요. 저희 집도 가면 이렇게 세면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저희 집도 현대식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면장이 있거든요. 세면장이. 그래서 세면장에서 먼저 다 먼지 다 닦아내고 흙도 다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옷을 이렇게 벗어낼 수 있는 그 장리가 또 있고, 그래서 먼지 묻은 옷들을 다 벗고 그래서 새 옷을 다시 한번 갈아입고, 그래서 대충 먼저 기본적으로 닦고 안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가서 또 이렇게 씻죠. 예.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구조가 되지 않고 그저 보기에 좋게 깔끔하게 지어진 집만 선호하다 보니까 다들 고생해요. 예. 다들 집이 엉망이거나 지저분하거나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채로 곧바로 방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대식 그 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럼 곧바로 이 거실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광이 가득한 나라,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대로 들어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대로 다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작정하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려면 먼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단계가 있잖아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요. 그 다음 단계는 또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예, 죄를 지으려면 뭔가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양심의 고통으로 괴로워지고 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긴장감이 있잖아요. 처음엔 그렇단 말이죠. 죄를 지으려면 그 죄의 그 짓는 그 과정들이 누구나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든지 어떤 표정의 변화가 있든지 마음의 상태에 뭔가 불안이 찾아오든지 뭔가 행동에 있어서 쭈삐쭈삐 되거나 뭔가 몸둘 바를 모르고 긴장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조차도 사라져요. 죄도 반복하다 보면, 죄도 자꾸 짓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져요. 그렇잖아요. 뭐 긴장되는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뭐 쿵쾅거리는 마음도 없고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얼굴색이 변하든지 뭔가 반응이 나타났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착하게 살려고 막 그런 마음으로 노력했는데 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다 파괴된 거죠. 영혼이 다 파괴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이 지옥의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죄의 과정이죠. 그리고 결과죠. 1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이 짧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본래 소망 없던 자였죠. 우리는요. 본래 소망 없던 자였어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소망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됐대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대요? 바로 살려주셨대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은 인간과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병원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에 가니까 그 고신대 병원이었는데 고신대 병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성구들이 이렇게 다 쓰여있더라고요. 성구들이 붙여져 있고. 근데 다른 내용들은 다 안 보이고 살리셨도다 이 표현이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살리셨도다. 예. 앞에 구절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구절의 긴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종국 전사님한테 전사님 읽었거든요. 분명히 전사님 읽었거든요. 전사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몰라요. 어디였는지. 저도 봐보고 우리 전사님도 봐보고. 예. 그래서 물었는데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살리셨도다. 야,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이 이 병원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마다 정말 다 힘이 되겠다. 위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살리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너희를 살리셨도다 얘기합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기도할 때 옛날 분들 이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쓰신 적 있죠?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얘기하죠.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죽었던 너희를 얘기해요.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죽을지 몰라 하는 그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서 있었던 어떤 경계선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얘기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맞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어렴풋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죽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그냥 어렴풋이 알거나 아니면 인정을 잘 안 하거나 하니까 그냥 은근슬쩍 다시 넘어가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실 선악과를 먹으면 혹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던 하와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혹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마귀의 미혹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얘기했어요. 이 선악과를 내가 먹는 그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람과 마귀는 동일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은근슬쩍 그냥 살짝 지나가려고 해요. 내 상태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 그냥 아니면 조금 흉내만 내던 그 상태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다시 사는 그 생명의 역사를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허물과 죄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고 뭐 허물이나 죄나 그 말이 그 말이지 굳이 뭘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또 여기저기 자료들을 좀 찾아봐도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 그냥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들 써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은 굳이 허물과 죄를 구분 짓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허물과 죄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의미가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끄러지는 것, 걸려서 넘어지는 것, 실수하는 것, 경계선을 넘는 것,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넘는 것,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 잘못 디디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말해요. 허물, 즉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자범죄의 성격이 강해요.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행하는 죄, 뻔히 이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짓는 그 죄, 즉 능동적인 죄에 해당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 또 한 가지, 그러면 죄는 그럼 뭐냐? 아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시죠? 화살이 빗나간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는 것, 표적에 못 미치는 것, 표준에 미달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설명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여기 이 본문에서 이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적에서 빗나간 생각, 말, 행동을 뜻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수동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제가 수동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게을러서 혹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생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예, 그대로 받아. 그러니까 수동적인 죄.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 어쨌든, 능동적이 됐든, 수동적이 됐든, 적극적이 됐든, 어쨌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죄가 됐든, 모두가 다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으로만이 죄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감추고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허물과 죄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싸잡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부인하려고 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자고 하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한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신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병든 자다, 내가 심각하게 병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병원 가서 치료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병은 깊어지고 그 병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관심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임을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자신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교회 어떻게 가? 난 교회를 못 가.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아요. 참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죄인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의인만 모인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자신을 죄인인 줄 알고 철저히 자신의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혈의 피로 자신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과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잘못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깨끗한 쪽은 혼자 다 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더라 이런 어떤 비판적인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는 다 위선적인 사람이 모이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죄인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2장 1절, 이 짧은 구절이고 어쩌면 너무도 상식적인,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다 숨겨 있다는 거죠. 놀라운 깊이 있는 진리가 숨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인 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대개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제는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술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최자순 집사님 다녀오고 나서 너무 이제 얼굴이 까매요. 얼굴이 까맣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피부가 이제 거의 뼈만 낭상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주의 종이 왔다고 하니까 막 눈을 크게 뜨시고 반가워하시고 또 반갑다고 생각하시면 눈 껌뻑거리시라니까 눈 껌뻑껌뻑거리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 서울에 있는 가족들 다 내려오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그 신방한 다녀온 이후에 우리 중보기도 카톡방에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남은 생명 하나님께서 정말 편안한 가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이요. 오늘 이 코에 있었던 그 호흡기까지 다 떼고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하죠. 예. 물론 뭐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건 뭐 우리처럼 걸어 다니고 그렇게 회복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다 각오를 하시라고 가족들에게 다 준비하시라고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또 회복이 돼서 또 그러고 또 평안하게 계신 거예요. 가족들이 오히려 오늘 전화까지 해주셔서 오늘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오히려 그렇게 전화까지 해주시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예.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불쌍한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저 남의 이야기만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50년? 30년? 아니면 10년, 20년?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 나라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사회상을 조금 더 길게 사느냐, 조금 더 짧게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 무서운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 그 죽음의 무서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죠. 이보다 더 무서운 죽음, 그 죽음이 뭐죠? 우리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제2의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 사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은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영혼의 파멸 위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왜 사망이 두렵습니까? 영원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둘째 사망은요. 정리하면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 첫째는 육체적 죽음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늙고 죽게 되잖아요, 결국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육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에 이른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다시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다시 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래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영적인 죽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죽음은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요.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거든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였지만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지만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성도는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어때요? 한 번 태어나요. 육체적인 태어남, 출생이 일어나요. 그런데 두 번 죽는데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이제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임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크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 본래 어떤 자였느냐, 영적으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자였다. 2절에 말씀해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돼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여기서 이 헬라어로 바로 에노르군 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힘을 전달해서 작동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어떤 거예요? 그 앞에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힘을 전달받아서 움직이게 하는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허공을 다스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언뜻 보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실세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허세란 말이죠. 쉬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죠. 왜요?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역사하는 영이 필요합니다. 역사하는 영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영이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여러분 분명히 분별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유익하지 않은 것 또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역사하는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늘 영적으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다시 말해서 힘을 전달해서 작동케 하는 그 악한 영향력에 우리가 움직여왔어요. 그거에 다스림을 받고 그거에 묶임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전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에는 이라는 표현이요.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전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번역본에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 번역본에서 빠진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두사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보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4절부터 이야기하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 3절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세 가지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따랐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따랐다고 하는 표현은 원문으로 해석해 보니까 노예의 상태를 말해요. 노예의 상태.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거역할 수 없이 뭔가 모르지만 그 어떤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녔던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대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대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어떤 사상, 그것을 말해요. 어떤 철학, 어떤 논리적 이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회방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따라왔다는 거죠. 세상의 풍속이요.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듯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거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상태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고 얘기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과 마귀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주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주를 이해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경험하잖아요. 3층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주적 이해로 본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고대 유대인들은 세상을 3층으로 이해를 했어요. 3층으로. 그래서 1층은 지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층은 공중으로 바로 사단이 권세를 잡은 곳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3층은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3층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곳으로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사단을 언제든지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하는 회방꾼 노릇을 했습니다. 사단의 영적 파괴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하반절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얘기하죠.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도요 영향력이 있어요. 사단도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뭔가 힘을 전달하는, 그래서 작동케 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도 그 영향력 아래에 뭔가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에 있지는 않으셨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여기서 육체는 뭐냐면 사실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부패된 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는 인간의 부패된 본성,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단, 육체,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대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진노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인간적인 진노는 이런 거죠. 뭐 원함, 또 앙심, 또 적의,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이 불타서 생기는 그 상태가 인간적인 진노예요. 인간적인 진노.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적이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된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된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구속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따라가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도 지금도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든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라가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든지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완강히 거부해야 합니다. 완강히 거부해야 합니다.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전에는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전에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노예가 돼서 마치 따라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신분이 바뀐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따라다니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거 있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완강히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완강히 거부하고 살아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우리도 쉽게 미혹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은 결국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강히 거부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마땅히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주에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